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이어 웬남의 개혁개방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웬남이 개혁개방할 당시 정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웬남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이전의 경제 상황이 참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웬남은 공산당이 통일을 이룬 직후였죠. 1976년이었는데요. 이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 웬남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도입을 이제 서둘렀던 것이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몰수해서 협동농장을 운영하는 것이었고요. 상업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상업,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이걸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난 직후에 사회주의 경제를 실신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했던 생산량 이런 게 안 나오고요. 오히려 농업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인민들이 굶주리는 사태까지 벌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독일 통일하고는 이제 반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러고 보면 이 북부 웬남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제 사회주의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남부 웬남의 토지 개혁과 농업 협동화가 크게 이제 실패했다고 봐 보여지는데요. 그 실패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통일 정권은 남부 지역에 토지 개혁을 한다 하면서 이제 개인 토지를 다 몰수를 했고요. 협동화 정책을 이제 강압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뭐 실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남북의 실정이 좀 달랐습니다. 그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실정의 차이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북부 지역은 이제 농업과 중북부 지역의 농업에는 토지가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소작농, 그다음에 가난한 령세농 이런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서는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몰수하고 협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저항도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또 협동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농업 생산성이 이제 크게 떨어지지도 이제 않았던 것이죠. 근데 남부 지역은 메콩강 류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곡창지대였는데요. 북부처럼 소작이나 영세농보다는 이제 자작농 위주였습니다. 또 북부 지역은 농민들의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요. 남부 지역 농민들은 굉장히 멀리 막 몇백 미터 또는 몇 킬로씩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몇 가구 안 되는 사람들을 협동 농장으로 묶는다고 해서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질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 관리만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이건 남부 웬남이었던 그 지역에서 사회주의 농업제도가 실시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오히려 떨어지게 됐다 이런 말이구만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상업이나 공업 부문은 어땠습니까?
예, 문제는 상업이나 공업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그 통일 정권은 1979년 매판 자본과 근절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공업 자본을 개조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 254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문에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상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점 이런 것을 다 등록을 하라. 그리고 화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가의 자산은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금융이라고 그러죠. 그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것도 다 모두 금지를 했던 것이죠. 이제 사실상 혁명 조치를 실시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과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혁명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거의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업도 생산력이 높아지질 않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식 경제의 내용이 거의 없었고 빈껍데기였고 공업도 생산력이 안 높아지다 보니까 인민들의 경제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심지어 수많은 인민들이 배를 타고 웬남을 탈출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인민들이 웬남을 탈출할 만큼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당시 정치적 상황 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예,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정치적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1978년 그 웬남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노골적인 반웬남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크메르주 정권, 이 정권을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캄보자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79년에는 중국이 그 캄보자 침략에 반발해서 그때 이제 중국과 웬남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연이어 벌어진 이 두 나라와의 전쟁으로 웬남 경제 상황은 이제 대단히 나빠졌고요. 그래서 결국 1976년 시작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사실상 웬남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은 뭐 보통 그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면 사실 뭐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한 순간요. 곧바로 집권 세력 내부의 정치 투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일단 남부 출신이 중심이 된 개혁파는 경제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밖에는 없다. 그래서 개혁개방으로 나가자 이런 주장을 이제 강도 높게 했고요. 반대로 북부 출신이 중심이 된 이른바 공산당 보수파들은 자유주의에 물든 경제정책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통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세력이 맞섰던 것이죠.
네, 그러면 뭐 한마디로 이 보수파와 개혁파의 이제 투쟁이 벌어진 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네, 이 결과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이 표면으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1982년 3월에 열렸던 공산당 제5차 전당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양측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이제 뜻을 같이 했는데요.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응우옌 반 린이 정치국 위원회에서 이제 밀려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결국 이 개혁 세력이 이제 패배했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개혁 세력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82년까지 개혁파가 당대회에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면서 보수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상황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개혁파가 서서히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미묘한 정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개혁파가 85년 6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8기 회의에서 가격, 그다음에 임금, 그리고 통화개혁 이런 내용들을 즉각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결의안을 의결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투쟁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 개혁파가 추진했던 그 정책의 내용 뭐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과거의 경제정책은 주로 이제 농업과 농촌에 집중이 됐는데요. 개혁파의 경제정책은 공업과 도시의 개혁에 이제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은 배급제라든가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생산하고 분배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바꾸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민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생산하자. 그리고 인민들은 생산된 물건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하자. 시장을 통해서. 자, 이런 식의 한마디로 이제 경제 관리 방식을 통제 체제에서 시장 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불과 2년 만에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그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예, 일단 개혁파가 밀리는 게 아니냐, 저러다가는 이제 숙청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요. 개혁파가 갑자기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공산당의 일부 핵심 간부가 개혁파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1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주원 당 서기장이었습니다. 그 레주원은 그 호찌민 전 주석, 그리고 응우예 잡 장군, 그다음에 판반동 전 총리, 그리고 쩡찐 전 당서기장 등과 함께 이제 프랑스와 미국에 맞서서 무장항전을 이끈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시기인 1945년부터 51년까지 남부 지역에서 주로 무장항전을 이제 지도했던 인물인데요. 또 원래 공산주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를 하자 그 정책의 오류를 이제 정직하게 시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개혁파 옹호자로 굉장히 급변신을 한 인물입니다.
네. 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당의 원로급 지도자가 개혁파를 지지했으니까 이제 개혁파의 입김이 아주 다시 거세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레주원이 개혁파를 지지하고 나선 지 1년 후인 1986년 7월에 레주원이 이제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혁파 진영에서는 이제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 웬남 정치에는 이제 그동안 레주원을 등에 업고 세를 불려온 개혁파가 그 여세를 몰아서 개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레주원이 사망하면서 개혁파는 다시 보수파에게 밀릴 것인가, 이제 이런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해 12월에 예정된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 서기장 후보로 그 보수파인 쩡찐이 유력하다, 이런 말이 이제 나돌면서 결국 개혁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을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요.
네네.
그럼 뭐 제6차 전당대회 결과 뭐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파인 이 쩡찐이 당 서기장에 올랐습니까?
네, 그 쩡찐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맹했던 대장정에서 그 뒤에 장정이란 말을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만큼 쩡찐은 자신의 이름을 장정이라고 지을 정도로 철저한 모택동주의자였는데요. 당대회에서 결국 쩡찐이 서기장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민들은 이제 개혁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그 레주원 그 서기장의 지지를 얻은 개혁파들도 그 세를 불려온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 사업에 개혁 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요. 당내 보수파 세력에서 치열한 노선 투쟁을 개혁파 세력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보수파가 차지하고, 그러나 당내의 정책은 개혁파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양측의 갈등은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쩡찐이 당 서기장에 오른 지 불과 5개월 만에 보수파와 개혁파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보수파가 아니라 개혁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인민들의 지지, 그리고 당내 양심 있는 지도자들의 지원, 이런 것을 받고 있었고, 또 워낙 웬남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개혁파가 보수파를 누르고 그들의 노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네, 참 의외의 결과인데요.
네네.
이 개혁파가 이제 승리했다면 이 쭈옹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예, 5개월 만에 이제 세가 역전되면서 쩡찐 같은 혁명 동지인 레둑토라든가 판반동, 이런 이른바 혁명 1세대, 그 당시 아마 80대들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일 이후에 나타난 경제 난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축출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 80대 원로들이 이제 동시에 퇴진하면서 응우옌반 린이 최고 실권자인 서기장에 올랐습니다. 이때 6차 전당대회에서 그 웬남 개혁 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이모이 정책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 당대회 5개월 후에는 보수파와의 투쟁에서 개혁파가 주도권을 주면서 그 도이모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세가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웬남 공산당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공산당 지도부의 실수 그리고 능력 부족 이런 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요. 정책 실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개혁 정책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것이죠.
네. 이 웅년 반린 서기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예, 일단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적인 정책이죠. 도의무의 정책을 천명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그야말로 개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네. 뭐 사실 말로는 도의무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그럼 뭐 이 도의무의 정책이라는 것은 뭐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 일단 도의라는 말과 모의라는 말이 웬남 용어인데요. 요걸 이제 붙여서 만든 복합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도의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의라는 것은 새로운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새롭게 바꾼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웬남식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도의무의 정책의 근본적인 이제 목표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로 그 목표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을 우선 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다음에 인민들의 생필품 생산 이것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전형적인 특징인 중공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대신 경공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일단 웬남 정부한테 중요한 것은 인민 생활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인민 생활 의식주라든가 기타 이런 생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경공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셋째는 정부가 정해준 가격. 뭐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걸 정부가 다 가격을 정하죠. 이런 것들을 인민 생활에 맞게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자율화하는 대폭적인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소라든가 특히 가족끼리 물건을 만들어 파는 활동. 이것은 거의 전면 자유화를 하게 됩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뭐 경제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럼 뭐 나머지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그리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책을 취한 게 아니고요. 각 기업소라든가 특히 가족 기업들에게는 생산에 필요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줬습니다. 네. 이 때문에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소들에게 이 세금을 걷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생산을 돕는 데 기본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계획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비공산권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을 하면서 자본주의 나라들과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협력한다면 웬남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신념 하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대단히 급격한 개혁 조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시는 아직 뭐 사회주의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가 아니었는데요. 자본주의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의 경제를 전면 개방하는 과감한 정책을 사용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듯한데 참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 지도부는 대외 개방적으로 방향을 급하게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분명히 하되 그 속도는 조절하겠다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일단은 그 방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통일 직후에 웬남은 이제 화교들을 막 몰아내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캄보자 침공을 벌이면서 이제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는 단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웬남의 유일한 버팀목은 소련이었는데요. 그 버팀목이었던 소련마저 1986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이 당시 페레스트로이카였죠. 개혁과 개방 전책 이런 것을 이제 주창하게 되면서 웬남의 입지도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을 꽤 먼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쯤이면 그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지원은 사실상 중단이 되고요. 웬남 경제도 거의 망한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은 분명히 정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웬남 나름대로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선택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수백만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못한 이 북조선 당국자들과 비교가 참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도이모이 이제 정책 이후에 이 사회주의 경제를 완전히 버리고 개방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앞에서 강조했습니다만 방향은 시장 경제로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속도는 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국내 경제마저 파산 지경에 이르고 또 국제적으로 고립된 웬남 경제 결국 이제 서방 진영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서방 세계에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속도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혁도 했고요. 개방의 폭도 한꺼번에 다 전면 개방한 건 아니었고요. 해마다 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지나친 것은 모자란 만 못한다는 그런 교훈을 웬남 개혁파 지도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웬남의 이제 개혁 개방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웬남 개혁 개방의 배경 가운데 오늘 못다 했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호 방송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